죄짐을 지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던 저희를 사랑으로 붙잡아 예수님의 피로서 영생의 길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 붙잡아 주신 은혜를 마음 깊이 잡기 위해 수요 성경 공부로 모였사오니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를 감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에 충성했던 선교사님들의 양아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님들의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돌아볼 때마다 베드로가 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종과 증인이 되어야 함을 늘 깨닫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역에 연결되고 연합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이동하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마침내 돌아갈 영원한 본향과 종들에 대한 세마심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이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점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황성호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봉사자들의 애씀도 칭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참 순종의 종과 부활의 첫 열매로서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증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가위 연휴를 맞아서 너무 많이들 잡수셔서 몸은 쉬었는데 위는 계속 운동하느라 더 피곤하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휴일의 기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명절이 되면 을에 떠나온 곳으로 돌아가서 잠시나마 있었던 자리, 내가 예전에 있었던 자리를 돌보곤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의 안부도 묻고 지나온 자기 삶의 이야기들을 한껏 나누면서 내가 어디서부터 떠나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온 자리를 되돌아보는 것은 특정 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사람들은 나무와 달리 두 발로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뿌리 내리지 못하고 늘 바람에 따라서 떠돌아 다녀야 하는 것이 나무들이 보기에 서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역발상입니다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소설 속 문장처럼 실제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뿌리 내리지 못함이라는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곧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순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순례 가운데 마침내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곳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았다면 그제부터 드디어 안식과 평안이 시작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약과 비참함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피곤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우님들은 어떻습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뿌리 내려 안착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해서 세상 어딘가를 기웃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정착하여 뿌리 내려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만 그들의 눈에 보이는 땅에만 정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근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도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비참함을 반복합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찾아주십니다. 1절입니다.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지금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 나타난 경로를 보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보김이라는 곳으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이건 지형적으로 지리적 위치적으로 낮은 길갈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김으로 올라온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길갈은 우리가 잘 아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에서 언급되는 길갈이라는 장소는 영적 기념의 장소로 4장에 보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에 진을 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12개의 돌을 세운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전쟁 전에 남자들의 발을 묶어두는 할례 예식을 행해서 이 전쟁은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길갈이라는 장소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낮은 마음을 떠나서 그저 땅을 차지하고 만 것에 만족하고 높아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명절 연휴를 맞은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떠나온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돌아보고 항상 나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지난 시간 돌보아 주셨던 영적인 자리,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겠습니다. 혹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해서 높아져버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올라오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의 자세를 낮추어서 깊이 있는 하나님과 더욱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김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2절 그리고 3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책망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나면 지난 삶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감동받지 못한다면 이미 돌덩어리가 되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화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의 이스라엘이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 장소를 울었다라는 뜻의 보김이라는 말로 지명을 삼았고 그리고 제사도 올렸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다짐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였던 것이 문제입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짐을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어록에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말의 역사성을 떠나서 문장만 놓고 생각할 때 왔노라, 보았노라는 이겼노라라고 하는 말의 종속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기 위해서 왔고 이기기 위해서 본 것이지 왔다는 것과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기는 것, 곧 승리를 위해 전제된 행동일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운 것과 제사를 지낸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되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뿌리 내려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인,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그것이 실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김에서 울었다는 것과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은 기록하면서 그것 다음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교우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서 이들처럼 울어본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눈물 흘리며 예배드린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여깁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 우리 삶은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의 논리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은 언제나 동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손과 발의 수고로 말씀을 육화시키는 것, 이것이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소소한 일상에서나마 실현해보고자 노력하는 것만이 사실 끝까지 살아서 역사합니다. 즉 다른 말로 실천하지 않는 것, 경험하지 않는 신앙은 쉽게 사장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를 오늘 본문 기자는 걸출한 믿음의 영웅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그리고 10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10절입니다.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살았던 당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한창일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들이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 명령을 실현하는 삶이어야만 했고 그렇게 해야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가 죽어 장사되었고 그 세대를 함께한 사람들도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알지 못했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겁니다. 혹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선대가 후대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이 하나님 없이는 당시에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여호수아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과연 후대 사람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보면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것은 교육의 부재라고 하기보다는 듣고 배우며 교육받은 것을 실제로 실천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은 탓입니다. 10절에 알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체험하여 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만든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쉽게 말로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모된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이는 아무리 우리말로 떠들어봤자 허공의 메아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은 아빠, 엄마,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들은 쉽게 알아챕니다. 제 아무리 진심을 숨겨보려고 해도 부모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과 전도 유망한 미래를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걸 실제로 말하지 않아도 피부로 느껴 안다는 뜻입니다. 독일의 교육 철학가 헤르바르트의 말처럼 교육은 말이 아니라 인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를 보이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비추어질 때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마음에 심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부디 명절을 맞은 우리 각 가정에 믿음의 전승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은 교우님들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전승이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것만이 끝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여호수아의 이후의 이스라엘은 바로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에 동화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많이 거두고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던 일을 이제 그만두십니다. 14절과 15절에서와 같이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노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자기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민족들 중에 가장 적어서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스스로를 구제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은 알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떠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전에 원래 상태였던 다른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지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것들이 가지고 오는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막아내고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건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죄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은 채 그저 오늘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도착해서 드린 기도문에 당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르고 가난하여 어둠에 갇힌 땅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인할 수 없는 과거, 우리의 이전에 부인할 수 없는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조금 잘 살게 된 것을 가지고, 조금 형편이 나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잊은 민족이 된다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도 이내 그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가난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바로 믿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가난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의 결기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의 상황을 좌우하도록 만드는 것, 이 참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이죠. 부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의 정황을 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오히려 좌우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그런 믿음에 깊이 있는 실력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고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며 악하다고 해도 그들을 징벌하는 일에만 몰두하시지는 않습니다. 징벌과 동시에 구원을 계획하시고 어긋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마저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선택을 하도록 맡기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또다시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립니다. 구원자 겸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보내신 사사들의 말까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버린 것이죠. 사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사실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을 이 사사들의 얼굴을 봐서라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백성들이 사사를 본받아서 그 신앙을 회복하여 주기를 바란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번번이 위기에서 건져주시지만 사사들은 영원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고 제한적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사가 동시대를 함께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사사의 믿음에 의지해서 구원받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읽은 말씀처럼 그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반복됩니다. 사사가 죽은 후 또다시 돌이켜서 악을 행하는 것, 반복되는 것이죠.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그랬고 걸출한 사사들이 죽음을 맞은 후에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던 때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처럼 사사는 본보기의 역할, 그것은 될지 몰라도 영원한 구세주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사사 한 사람의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자기 삶에서 사사가 되어 살라는 겁니다. 사사들의 믿음과 같이 그 믿음을 회복한 모습으로 살아달라는 것이죠. 제2, 제3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각지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각자의 삶에서 여기저기서 터져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 어디엔가 어느 땅엔가 혜성처럼 사사가 나타나 믿음의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그런 지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바로 이 땅을 구하는 사사가 되어 달라는 것. 너가 이 땅을 구하는 사사가 되어라. 너가 제사장으로 살고 너가 참 예배자로 역사적 반향을 일으키는 믿음의 영웅이 되어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꾸시는 꿈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하신 거죠. 종종 옆에 있는 이 절두산 성지를 산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곳 건물들 중 한 곳에 쓰여진 글귀를 볼 때 가끔 이 가슴이 웅장해지곤 합니다. 그 글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심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어주신 사건이라고 여겨질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죠.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고 불쌍하다 싶어서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높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기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 이스라엘을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죄짓는지 아닌지 보겠다라는 심술궂은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본문을 마치 죄를 범하면 바로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으로 오해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가운데 이방 사람들이 가시가 되어 있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신뢰, 그 신뢰에 대한 표현으로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선악과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일부러 함정을 파듯이 선악과를 만들어 두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는지 아닌지 지켜보다가 그것을 먹고 나니까 옳거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곡해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제 아무리 선악과가 있다고 해도 사탄이 무슨 말로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이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 줄 거라고 믿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의 의미가 선악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그들에 대한 믿음과 그들에 대한 신뢰가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방민족들이 강해 보이고 온갖 무기를 장착하여 압제하려 들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민족의 그 힘 따위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줄 거라고 믿으십니다. 어떤 무기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라줄 거라고 신뢰한다는 거죠. 이 믿음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마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권력의 힘, 욕망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화려한 것들로 장식한 세상의 문명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삼킬 듯이 진격해 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어려움 앞에서 사실은 우리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원천 차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온몸으로 겪게 하시죠. 유혹과 핍박과 해유와 윽박지름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버리신 게 아닙니다. 믿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택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공평하게 희생하며 자기 부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줄 것이라는 믿음, 우리를 믿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순례자인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납하심, 그 사랑에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철병거와 농기구들, 그것으로 거두어들이는 수많은 농작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마음과 생각에 방황이 시작됩니다. 욕망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여기저기 떠밀리며 나그네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고 어디도 저기도 갈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버린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모습처럼 강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내 자아를 만족시킬 만한 것에 현혹되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뿌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것에 내려져 있다면 우린 여전히 목적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방랑자일 뿐입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이를 가르치려고 하여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는 한, 몸부림치지 않는 한 우리의 다음 세대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도 인정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 정착하든지 아니면 여전히 세속의 방식에 기웃거리며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방랑자가 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답을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방랑자의 삶을 선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끝은 보이지 않아도 필경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저희들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고 매 삶의 순간마다 사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길에 뿌리 내리는 정착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몸부림을 통해 하나님을 말과 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삶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 연휴 가운데 기경하는 교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삶의 자리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개인의 상황으로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나마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교우들,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사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려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일상으로 복귀하는 교우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 위에, 또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2주간의 남은 날들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